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큰 환난을 만났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가 살면서 후회를 합니다. 아마도 후회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행한 것을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만큼은 후회가 없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후회만 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삶에는 결코 발전이나 개선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례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말 공포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이 위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위기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있어서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엄청난 손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경제를 예측하는 그 뉴스들을 보면요. 미국인들의 약 천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 또 더 비관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약 4천만 정도 미국에 일할 수 있는 인구가 1억 2천만, 3천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약 3분의 1인 4천만 명까지 실직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을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위기가 빨리 지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엄청난 손실과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준 이 위기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성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 고난을 고난으로서만, 환란을 환란으로서만 견딘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다 지나가게 하신다면 이 어려움을 통과한 이후에는 한 걸음 더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취해야 할 그 자세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인간은 결코 1년 후를 장담할 수 없고 한 달 후나 내일 일, 아니 오늘 잠시 후에 있는 그 일도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했던 마지막 주일이 3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한동안은 함께 예배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함께 식사하지 않는 그래서 오전 예배만이라도 드리면서 이 환란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떠한 것 하나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 환란이 반드시 지나간다고 그렇게 결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한 생각을 품으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내일 일도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존재하였다고 세상에 흔적을 남겼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은 매우 짧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당연히 오늘을 살아갈 것이고 내일의 해는 반드시 뜰 것이고 내년에도 또 10년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요한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난이라고 한다면 아마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욥은 욥기 7장에서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기 7장 6절인데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이 배틀이라는 것은 무명이나 모시 같은 천을 짜는 기구입니다. 좌우로 움직이면서 천을 짜게 되는데 조그만 천을 짜기 위해서 아마 수백 번 이상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볼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배틀의 한 번의 움직임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기 9장 25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그 선수가 빨리 달려서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은 지나가고 또한 순풍을 만난 배가 우리의 시야에서 신속하게 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는 잠깐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바라보면 시야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서 높이 날고 있다가 날아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의 저자들의 이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기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드시는 채찍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야 할 것이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어리석음을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 언급되고 있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쓸모없는 것인가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또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그 계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도 그 뉴스를 좀 보면서 뉴욕의 번화한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텅 빈 뉴욕의 거리를 뉴스로 그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움직이는 그 심장이 뉴욕이라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랑하였던 그 호화롭고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그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유령의 도시가 된 것처럼 그렇게 텅 비어있는 그 뉴욕의 거리를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슬프기도 하고 또 영적인 그런 충격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좀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나라를 움직여가고 이 세계를 움직여가고 우리의 역사를 써나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작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의 끝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자주 기도하는 그 기도처럼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어리석고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추수 때가 되어서 밭에 추수가 풍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추수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한 고민에 빠져서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보면 12장 19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고 또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올 수 있었는데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쳐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망각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부가 된 것이죠. 창고를 헐어서 더 크게 지어야 할 만큼 사업이 번창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어리석은 이 부자의 생명을 취하여 가신 것입니다. 정말 재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 어리석은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우리의 모든 보화와 재물 또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후회가 없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1년일지 10년일지 아니면 뭐 그 이상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세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하는 이 자세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지 못하는 장애물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공통적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인생은 아무런 즐거움도 없을 것이고 메마르고 지루하고 따분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몸이 굉장히 약해서 병원을 자주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것보다도 더 저에게 꺼려지는 일은 그 가루약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왜 가루약을 줬는지 그 가루약을 이렇게 수저에다가 물과 섞어서 이렇게 먹는데 그 약이 너무 써서 이 삼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다가 그것을 토해버리기도 하고 그랬던 그 기억이 저에게 많이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쓴 약을 먹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그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약이 너무 써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우리 가운데 뿌려놓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매우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곳에 가서 성교를 하고 거기서 순교를 해야 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저항할 수 없는 무자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요. 워런 위어스비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많은 빛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이고 냉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무자비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심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은 가장 안전한 삶이 될 것이고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길은 성공이 보장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형통이 약속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렵거나 비참하거나 무섭다는 개념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발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다트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수요 기도회 메시지를 증거했는데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와 우리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채운다는 것은 충만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 대충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충만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셨는데 그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장 복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하는 가장 모범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삶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보화와 또 모든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할 것이고 또한 마음으로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곳에서 그런 고백을 했지만 저는 고린도 전서에 두 말씀을 언급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16장 7절인데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지극히 일상적인 그 삶 가운데서도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입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정말 일생 일대의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 인생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속히 지나게 하시기를 저도 간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어떠한 것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숫자에 매일 그 넘버링이 더해지는 그 카운트에 우리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가장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은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지난주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는데요. 잠언 21장 4절 말씀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힘써야 하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극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짧을 수 있고 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이고 또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어가는 그런 고통이며 위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보면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한 달을 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성도들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귓전을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이 고통의 때에, 이 슬픈 때에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가족들과 또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의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서 비추어 주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생명을 걸며 사투하며 싸우는 의료진들을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이 위기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자리를, 마땅한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